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미국 국무부가 테러 위협이 고조되자 미국인들에게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특별연구조직이 미 연방항공국에 무인 비행체 관련 권고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를 다시 발표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 국무부가 여행경보를 발령했네요.
네, 국무부가 23일 여행경보를 미국민들에게 발령했는데요. 이번 조처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연쇄 테러가 발생한 뒤에 전 세계에서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국무부는 이번 경보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과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나 보코하람 그리고 또 다른 테러 단체들이 몇몇 지역에서 테러를 계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에 나오는 경보는요, 이 내전이나 범죄가 매우 심각한 지역에 발령하는 경고 단계보다는 이 낮은 주의, 얼러트 단계인데요.
네.
이 국무부는 여행하는 미국인들에게 특히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테러가 시리아나 이라크에서 활동했던 ISIL 요원들이 저지를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런 조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혼자서 또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ISIL이나 알카에다 같은 테러 조직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런 단체의 영향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테러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국무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공격 대상이나 전술도 참 다양할 것 같은데요.
네, 이 국무부는 테러 분자들이 정부와 민간 시설 모두를 공격 목표로 삼고 있는 데다가 이 무기도 재래식 무기와 비재래식 무기를 다 사용하는 등 아주 다양하게 전술을 구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국무부는 이 동맹국들과 테러 위협에 대한 정보를 계속 나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발생한 테러가요,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미국 국무부도 바로 그 점을 지적했는데요. 국무부는 테러 분자들이 지금까지는 주로 이 대형 운동 경기장이나 극장, 시장, 공항 같은 곳을 표적으로 삼아왔다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에 있을 때 또는 큰 행사 같은 데 갈 때 특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자, 그럼 국무부가 이번에 내린 여행 경보가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 건가요?
네, 내년 2월 24일까지,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계속됩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11월 20일에는 이 북한 여행 경보를 내렸고요.
예.
또 하루 전인 19일에는 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여행 경보를 내린 바 있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오는 26일에 추수감사절을 맞죠. 추수감사절 전후 기간이 1년 중에 인구이동이 가장 많은 시기인데요. 올해 추수감사절은 예년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테러 위협이 있다 보니까 이 경기가 삼엄한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이동하게 됐습니다.
네.
보통 이 추수감사절 연휴가 수요일 25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인 29일까지 끝나는데요. 이 기간에 정말 많은 사람이 자동차나 비행기 등으로 여행하죠.
네.
미국 자동차협회 전망으로는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약 4,700만 명이 약 80km나 아니면 그 이상의 거리를 여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서 4,200만 명은 자동차로 또 360만 명은 비행기로 이동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 테러에 대비해서 경계가 펼쳐지고 이 검은 검색이 심해지다 보니까 특히나 이 비행기를 탈 때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네. 이 공항 검색 요원 수가 많이 부족한 것도 대기 시간을 지연시키는 이유로 꼽힌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 2011년에요. 이 교통안전국 소속 공항 검색 요원이 4만 6천 명 정도 됐었는데 올해 10월에는 수가 4만 명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 같다는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보다 항공기를 타고 여행하는 승객이 0.1%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올해 추수감사절에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이 작년보다는 30만 명 정도 늘었다고 하니까요.
네.
그 수치에 비하면 이 항공 여행객 증가폭은 아주 미미한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 보안과 경계 수위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것 같은 테러가 미국 안에서 벌어질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무인 비행기라고 하면은요, 사람이 타고 직접 조종하는 게 아니고요, 무선 조종으로 움직이는 그런 비행체를 말하는데요. 이 무인 비행체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권고안이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미 연방 항공국 FAA가 꾸린 특별 연구 조직이 무인 비행체와 관련해서 권고한 항목들이 23일 발표됐는데요. 이번 권고안 가운데 핵심 내용은요. 무게가 250g 이상 그리고 25kg 이하인 무인 비행기는 모두 연방 정부에 등록해야 되고요. 또 등록할 때이 무인기를 가진 사람은 자기 이름하고 주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미 연방항공국이 따로 연구조직을 꾸려서 무인 비행체에 대한 규정을 연구한 게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즘 미국 안에서 무인 비행기를 날리는 사람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조사한 걸 보면요. 올해 연말에만 미국 안에서 모두 무인 비행기가 모두 40만 대 정도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무인 비행차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바로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가장 심각한 사안이면 역시 안전 문제겠죠.
맞습니다. 이 무인기가 하늘을 나르는 여객기와 부딪힐 뻔한 사건이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이 오바마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 가까이에 무인기를 날렸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람도 있었죠. 이렇게 무인기와 관련된 안전 문제가 종종 제기되는데요. 또그 밖에도 무인기가 여기저기 날아다니게 되면서 이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불만이 또 많습니다.
예,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무인기를 써서 이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는데요. 만일 남의 허가도 받지 않고 이 하늘에서 지상에 있는 뭐 물체나 사람들을 마구 찍으면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서 이번 권고안이 나온 거네요.
맞습니다. 만일 문제가 생겼을 때이 문제가 된 무인 비행체를 회수해서 주인이 누군지를 밝혀낼 수가 있으면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걸 아예 줄이거나 아니면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연구 조직이 올린 권고 사항에 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네, 앞서 말했듯이 무인 비행체를 등록하고 정부가 내주는 등록증을 비행체에 붙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무인 비행기 소유주는요, 등록할 때 자신이 원하면 이름과 주소 외에도 이메일, 전자우편 주소나 전화번호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무게가 250g 이하거나 25kg 이상이면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250g이 안 되는 무게라면 사실 이 크기가 아주 작아서 이뭐 부딪히거나 그럴 때도 뭐 안전에 별 문제가 안 되니까 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네.
반면에 무게가 25kg 이상 나가는 무인기는 이번 권고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무인 비행체는 특별 연구 조직이 다시 관련 규정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만일에 규정을 어기게 되면 처벌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처벌 규정을 만들라는 권고는 있었습니다. 현재 규정은요, 어떤 비행체든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면 2만 5천 달러가 넘는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 연구 조직은 이 규정을 무인 비행체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별도로 규정을 마련하라고 FAA에 권고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나온 것이 권고안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게 그대로 규정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FAA에 달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권고안이 그대로 규정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권고안에 대해서 미국 안에서 어떤 반응 나오고 있습니까?
뭐 이해 집단별로 반응이 다릅니다. 무인기 제조회사나 무인기 관련 단체에서는 대체로 합리적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사생활 보호를 강하게 주장하는 단체 쪽에서는 반대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번 권고안에서는 특히 이 비행기의 재원,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요. 또 무인기 소유주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일 필요는 없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무인기 규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측에서는 요런 항목들을 근거로 해서 이 무인기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는데요. 백악관이 연방정부의 온실가스 절감 목표를 새로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23일 백악관은 미 연방정부 기관들이 오는 2025년까지 이 온실가스를 2008년 수준에서 41.8%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8년 배출량의 거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말인데요. 자, 먼저 이 온실가스가 뭔지 설명을 좀 듣고 갈까요?
네, 이 사람이 배출한 각종 이 배기가스가 사라지지 않고 지구 대기권에 머물면서 지구 온도를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가스를 바로 온실가스라고 하죠.
네.
온실가스는 현재 각종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여겨집니다.
네, 올해도 오바마 대통령이 비슷한 목표를 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올해 3월이었죠.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 13693호를 발령했죠.
네.
이 행정명령은 2025년까지 연방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수준의 40%까지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겼었는데 이번에 목표치를 41.8%로 고친 발표가 새로 나온 겁니다.
네, 연방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건가요?
예, 이런 방안들이 3월에 나온 행정명령에 잘 나와 있는데요. 다시 정리해 보면요. 일단 36만 개소에 달하는 연방정부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 양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예.
또 정부 소유 차량 65만 대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들어갔습니다.
네. 차량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네요.
네, 일단 뭐 차 연비를 좋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네.
또 천연가스 같이 오염물질이 덜 나오는 동력을 차에 쓸 수도 있겠죠.
네.
아니면 뭐 휘발유 전기 경영차나 아니면 아예 전기만 동력원으로 쓰는 차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백악관은 그 밖에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으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깨끗한 에너지를 늘려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태양광이나 풍력은 또 재생에너지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석탄이나 석유같이 한번 쓰면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보통 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풍력이나 태양열은 정말 그 무궁무진하게 나오니까 바로
네.
이런 재생에너지에 들어갑니다.
네.
백악관은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이 재생 에너지에서 나오는 전기 비중을 늘려서 앞으로 세금 약 180억 달러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벌써 많은 그 미국 연방 기관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백악관이 이번 발표에서 이 온실가스 절감과 관련해서 이 좋은 성과를 낸 기관들을 소개했고요.
네.
또 몇몇 기관에는 잘했다고 상까지 줬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 한국으로 치면 조달청에 해당하는 미 연방 GSA와 미 연방항공우주국 나사의 노력이 눈에 띄는데요. 먼저 GSA 같은 경우는 지난 2008년부터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량의 43%까지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사는 새로운 난방과 전력체제를 도입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상당히 줄였고요. 또 재생에너지 도입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